구약의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아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해 주셔서 바른 길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에 여덟 번째 계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질을 금하는 명령입니다.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속여서 빼앗든지, 또 그냥 눈에 보는 데서 빼앗든지, 아니면 폭력으로 빼앗든지,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도적질에 속합니다. 제8계명은 이러한 불법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덟 번째 계명을 통해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성경이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성경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8계명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계명이 있다는 자체가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 개인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은 다 공공으로 이렇게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이 공산주의가 말하는 그런 공공재산을 말하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구절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언뜻 보면은 이 공공재산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마음에서 탐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다른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강요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이 책망을 보면 더욱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개인 재산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재산이 아니에요. 성경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합니다. 도리어 개인 사유 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물건이 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 같은 우리의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 개인 사유 재산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에서는 73, 74, 75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74문에 보면은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는 그 답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또 그것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우리의 재산과 부를 얻는 것이라 그랬고, 75문에 가서는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는 그 답으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것이 도적질이다 이랬습니다. 여기 소유리 문답에서 우리 자신까지 포함시킨 것은 이 예를 들어서 시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간을 우리가 게으르게 사용한다든지 하면은 그것도 이제 도적질의 범위에 이제 포함시키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것이 도적질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슨 재물도 우리가 낭비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것도 도적질이라는 거죠. 남의 거 뺏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방해하거나 하는 것 다 도적질이고,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는 이제 합법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증신시키는 것, 이게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을 보면은 그 의미하는 바가 좀 다소 이 적용점이 넓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저 이 계명은 단순하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그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이 계명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먼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랬습니다. 이 같은 부당한 행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어떻습니까? 도적질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도리어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도적질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공도서관에 학생들이 가면은 장시간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비워놓고 어디 갔다 와야 될 때에 귀중한 물품을 책상 위에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디카라든지 또 무슨 뭐 아주 고가의 그런 그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뭐 몇 시간이 어디 갔다 왔을 때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그대로 놔두고 이 뭐 수백 명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대형 도서관 같은데 그냥 어디 한 다섯 시간만 갔다 오면요 보면은 뭐 디카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고가의 어떤 물건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물건인데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도적질입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동아일보에 책 도둑들은 무슨 책을 좋아할까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책 도둑들은 무슨 책을 좋아할까. 거기에 보니까 책 도둑들이 소설, 화보집, 신간소설, 망나고 모든 종류의 책들을 다 좋아해가지고 훔쳐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사에 보면은 한 서점의 구매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진집 화보를 비롯해 인기 있다는 소설은 모두 도둑들이 탐내는 품목입니다. 책을 훔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차려입고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랬어요. 또 그 기사에 보면 어떤 서점의 주인은 고등수학, 철학, 학술적인 신학서적들도 책 도둑의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전문적인 책 도둑들은 쉽게 대파할 수 있는 화보를 선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국내의 경우에도 강문에 있는 교보문고의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년 동안 없어지는 그 교보문고에서 누가 훔쳐가가지고 없어지는 책이 약 7 내지 8만 권 정도가 된대. 1년 동안에 한 권당 평균 정가 만 원으로 계산하면 전체 매출의 약 0.6%에 해당되는 그 책이 그냥 누군가 도둑질해가지고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책을 훔쳐가고 또 책을 훔쳐가다 들키곤 한다는 것이, 어떤 다른 서점의 경우에는 빈 가방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책을 놓고 가다 들킨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 8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있는 책은 누구의 것입니까? 서점 주인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서점에 들어갔던 그게 여러분 책이에요? 서점 주인의 책입니다. 서점 주인의 그 재산인 거예요. 가장 하찮게 보이는 책이라 할지라도 서점 주인의 것입니다. 거기 뭐 어디 문방구에 들어가서 연필 한 자루도 문방구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것은 도적질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종류의 도둑질이 있는지 말하는 것은 뭐 시간이 부족할 그런 따름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도둑질들이 이 땅에 있는지 몰라요. 비단 책뿐이겠습니까? 그래도 책은 책 도둑은 좀 고상해 보이지 않아요? 고상해 보인다고 도둑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도둑질이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재산을 훔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여러분 그 자물쇠를 몇 개씩 해둬야 됩니까? 몇 개씩 해둬야 돼요. 그래도 뭐 문을 따고 들어오고 이러죠. 밤에 슬그머니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가산을 훔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인데 집에 도둑이든 어렴풋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저희 어머님께 물어봤더니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어릴 때니까 어렴풋하게 기억나는데 그 밤에 어머님이 그 부엌에 나가셨는데 아주 막 그 비명을 지르시면서 기절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그것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딱 부엌에 나갔는데 캄캄한 밤인데 웬 사람이 우리 집 부엌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밤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집 부엌에 김치 같은 거 훔치러 이렇게 와왔다가 마침 그 시간에 나갔다가 들킨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얼마나 자주 이 땅에 일어납니까? 남의 물건 훔쳐가는 거. 성경에 보면은 아간이 이 같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그가 자신의 것으로 취했지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아간이 이제 이렇게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도둑질했다는 말이죠. 탐심 때문에 도둑질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범죄로 인해서 어떤 보응을 받았죠?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를 죽였습니다. 사실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를 패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아간을 죽였죠. 그래서 아간은 도둑질로 인해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도둑질을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랬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도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였고 13절에서도 너는 내 이웃의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라고 하였고 여러 성경의 구절들 보더라도 이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남의 물건을 훔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양심을 대단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904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는데 그 중에 이 도둑질에 관한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왈른 선교사의 이 증언에 의하면은 스왈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도둑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다. 도둑맞은 돈도 되돌아왔으며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으며 부정한 방법들이 전반적으로 바로 잡혀졌다. 이랬습니다. 남의 물건을 실제로 훔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팔계명을 깨뜨린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도둑질한 죄를 깨닫고 주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강탈한 거잖아요. 도둑질이죠. 그런 것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이 사회가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집에 대문이 왜 있는 것입니까? 담벼락을 왜 높이 쌓아야 됩니까? 왜 문마다 디지털 자물쇠가 있고 또 방범센터와 연결시켜가지고 개미조차도 하나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밤이면은 경찰 순찰차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뭐 혹시나 남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경비를 서는 것입니다. 다이 8계명을 깨뜨리는 인생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 분명하게 이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교묘하게 남을 속여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을 들라고 그러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추를 속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데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추를 갖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속이는 저울추를 가져가지고 부당하게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 이거 이 8계명을 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잠언 20장 23절에서도 동일하게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추를 속이는 것은 남의 물건을 간접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뭐 직접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뭐 칼만 안 가졌지 그냥 강도질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울추를 속이는 것. 그러니까 많은 받아야 될 물건인데 속여가지고 2만원 받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만원을 갖다 강탈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도지요. 도적이지요. 그래서 신사적으로 했다 뿐이지만은 엄연하게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4절에서는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적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을 들렸어요. 야외에서 빵을 즉석에서 구워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복잡하기 때문에 급히 사가지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어떤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일정한 금액을 주면은 빵을 한 4개 주는 일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길래 저도 이제 그 금액을 줬더니 저한테 3개를 주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4개를 주는데 왜 3개를 주는지 그래가지고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탈리아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바쁘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손해를 보자고 그냥 왔어요. 그냥. 여러분 그 빵 하나가 뭐 그 비용이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금액이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그같이 하는 건 도적질이거든요. 그냥 뭐 외국말 모른다고 그냥 얼렁뚱땅하게.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갔을 때 주유소에서도 그 비싼 감정을 느끼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느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 유럽의 다른 데서는 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공부했던 영국 같은 데서는 그냥 자동 그 주유소에 가면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주유기를 넣고 잠깐 금액 넣으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카드 내가지고 결제하고 이랬는데 이탈리아에 갔더니 이게 아니 우리나라처럼 주유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달라붙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주의를 했죠. 그 얼마냐고 그랬는데 모르잖아요. 그냥 뭐 이탈리아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돈을 내 보이니까 이제 거기 이제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느낌상 있잖아요. 느낌상. 내가 뭔가 더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기분이 아무튼 묘했습니다. 그때. 근데 실제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그곳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다 이 8계명을 어기는 것에 속하는데 이 땅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중국에서 고추를 수입해 왔는데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얼마 전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래전에. 거기 그냥 고추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 돌멩이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또 소에다가 물을 먹여서 판 거. 우리 고모수를 소의 위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수돗물을 가득 이렇게 담아서 그게 이제 안으로 그냥 다 이렇게 스며들도록 해가지고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해서 값을 많이 받는 거. 또 세금을 정한 대로 내지 않은 거. 그리고 오늘날 개인 사업을 하든지 기업을 하든지 이거 광범위하게 저지르고 있는 그런 죄인데 세금을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내지 않잖아요. 수법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중장부라는 것도 있지요. 다 탈세를 위한 것인데 여러분 탈세는 정부를 향해서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탈세라든지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높은 이자를 받는 그런 고리 대금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정말 뭐 카드 때문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뭐 급하니까 어디 빌려준다는데 보면은요. 이게 이자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잘못 들어가면 나중에 이자에 이자가 더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이게 완전히 가산이 다 탕진될 정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조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받지 말 것이며 이랬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것 역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한 사람 없습니까?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은 경험 없습니까? 이게 다 8계명을 어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속임으로서 자신에게 큰 이익이 돌아오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정해 계십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앗는 것,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도 역시 도적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이거 제가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우리가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개인이 그 날을 사용하면은요, 이것도 도적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내 성일이라고 그랬어요. My Holy Day라고 그랬어요. 나의 성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그것을 평일처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다. 그 날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날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기억하라고 경고를 서두에 붙이셨다. 그러므로 아침 제사 후에 안식일의 다른 영적 부분을 허영과 오락으로 보내는 것은 도적질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그의 응분의 몫을 빼앗는 것이며 그래서 바로 이방인이라도 일어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방인도 마크로비우스가 언급하듯이 그들의 거짓 신들을 위해 온전한 하루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날과 시간을 빼앗는 것 역시 제8계명을 깨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금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 역시 도적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십일조나 헌금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한 것이 도적질입니다. 물론 이 명령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아직 회심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자는 뭐 교회에 넣으더라도 십일조 드릴 수 없지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억지로 교회에 나왔으니까 십일조 헌금 다 내리 이런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적어도 변화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러고 또 이렇게 거듭난 그런 신자라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적질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헌금 드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1조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월급을 적게 받을 때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11조가. 뭐, 월급이 뭐, 50만이다 그러면 5만원 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금방 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급이 그 사람이 그냥 아주 출세를 해가지고 월급이 한 달에 1억이 됐어요. 1000만원 내야 되니까 이게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5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지 간에 금액 자체가 중요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쩐지 간에 드리지 않는 것 자체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둑질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헌물을 도둑질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시간을 주었는데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보냄으로써 그런 것들을 또 도둑질한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처럼 도둑질하는 것일까요? 왜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죠? 그것은요, 그들 마음에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왓슨이 탐욕은 도둑질의 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이 도둑질의 가장 깊은 근원에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쌓고자 남의 것을 이제 훔치는 것이죠. 이래저래 속여가지고 자신의 재물로 만들려고 아주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아침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얻은 것이 결국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이 도둑질해가지고 얻은 재물은 나중에 사라진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도박해서 번 돈, 이거 도둑질에 속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의로 치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도둑질로 치부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쌓은 거잖아요. 이거 나중에 다 자고 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게 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버리죠, 그 새끼들이. 그처럼 이 불의한 방법으로 도둑질 해가지고 남의 것을 이렇게 저렇게 긁어모아서 자기 것을 만들어 오면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되냐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인간이 가진 탐심이 얼마나 무서워요. 결국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거든요. 지금은 당장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인생은 장기간으로 봐야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인생이 잘 되겠어요? 하나님 거 도둑질해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거 도둑질하는 인생이 잘 되겠어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뭐 바쁘게 다니면서 재물을 쌓았지만은 여러분 여기 시편 39편 6절에서 말하는 것 보세요. 그 재물 나중에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그냥 이래저래 속여서 벌어놨는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방탕한 자식이 그거를 갖다가 물려받아가지고 아주 뭐 고급 자가용 끌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그냥 아버지는 그냥 악착같이 교활하게 그냥 거짓말 해가지고 다 긁고 왔는데 그 돈이 나중에 자녀들한테 가니까 그냥 뭐 귓바람 물고 고급차 타고 이리저리 유흥가 다니면서 다 그냥 물 수도 있다 쓰고 가는 거지. 죽으면은 도둑질에서 쌓은 재물 결국 다른 사람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인생은 가장 허망한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이 있으면요, 그 인생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다. 더 바라지 않는다. 뭐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내가 여기서 뭐 더 많이 이렇게 지니고 있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먹고 입는 것 정도 있으면은 그 족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도둑질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장사할 때 만원 받아야 될 거 2만원 받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탐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의 마음의 정욕과 세상을 완전히 끊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과 끊어졌다면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정직하게 이 땅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절대로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계명을 궁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남에게 이 선을 베푸는 것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소극적인 의미는 남의 물건 훔치지 않는 거 물론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요. 그저 남의 물건만 훔치지 않으면 이 계명 지키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남을 베푸는 것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 이 제8계명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베푸는 삶은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남에게 계속 베풀면은 자기 재물이 나가니까 이게 나중에 가난하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요 그게 부하게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사람들은 생각에 남을 속여가지고 도둑질해서 재물을 모으면은 부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인간적이에요. 도리어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비천하게 됩니다. 남에게 베푸는 삶이 부한 삶이에요. 그래서 잠언 11장 24,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계속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남의 것 도둑질해서 이렇게 모아도 가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남에게 베풀지 않고 구두쇠같이 악착같이 모으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모아놓으면 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모아본들 나중에 다 날아가 버린다 이야기예요. 다 날아가 버린다. 죽으면은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이지. 살아있더라도 또 가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남에게 베풀고 구제하는 삶은 자신이 윤택하게 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도둑질하는 삶이 아니라 구제하는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구제할 것을 남에게 이렇게 대접할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랬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시편 112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성경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선을 베푸고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남에게 돕고 선을 베풀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게 풍성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오직 선을 베풀고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제8계명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결국은 다 떠나가버릴 그런 재물을 쌓느라고 분유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말게 해 주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